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한날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든든히 붙들어 매는 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또 힘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환경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자가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방편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하게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는 안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또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안팎의 그 박해를 당해야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배교가 일어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2장에 와서 성도들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uch a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왜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전달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수족처럼 부리시는 천사들도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천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시도록 하실 때에 천사가 아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멸시하였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분이 천사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아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물론 욥기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집합적으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있지만 한 개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가장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장 3절로 가보면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진정한 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그 부분을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1장 10절에 보면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아들을 가리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히브리서 1장만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1장 8절을 임의로 왜곡해서 이 성경 구절을 좀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Divine Throne이라고 신성한 보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그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번역을 한 그런 성경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에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아들이 전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성도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기간 동안에는 천사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천사보다 더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요. 2장 9절은 그 낮아지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어권 성도들도 널이 잡이라고 이렇게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직장이나 어느 기관에서나 신입들에게 시키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만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지극히 낮아지신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심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의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이라고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10절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장 9절, 또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조금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고난을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온전한 구원자로서 세워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야 하는 일이고 또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온전한 구원자가 되는데 그래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로운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2장을 쓰면서 성도의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영광들을 보십시오. 제가 레위기 25장을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2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들이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더 나아가 히브리서 2장에는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2장 7절을 보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8편은 인간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그리스도께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인간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천사와 동등한 주의로 창조되었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등한 주의로 창조되었던 아니면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든 중요한 것은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신 그 존재는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가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어떠한 사회든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었고 얼마나 무가치하게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범죄들이, 끊임없는 악들이 우리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빙상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이렇게 범죄가 창궐하는 그런 나라인가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인간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존귀와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존귀와 영광의 주위를 회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익숙하여 악밖에는 범죄함 밖에는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인류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획을 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회복할 때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은 이렇게 감격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꾸라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받은 성도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2장 1절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저티브한 그 문장으로, 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면서 영혼이 표류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주석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으로 표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마틴 루터가 히브리서 2장 1절을 출석하면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으로 표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세 가지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그 반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또한 생수, 오늘날에야 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물 항아리에 이렇게 생수를 담아서 귀하게 그것을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 물을 담아놓은 물 항아리가 깨져서 땅에 쏟아져 버린 그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정박해야 하는 항구를 놓쳐버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 예, 그런 이미지가 흘러 떠내려 간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손에서 빠져나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일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물 항아리에 담는 일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까? 또한 정박해야 하는 항구를 놓쳐버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해 보시면 이러한 배교가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 떠나고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험이 실재한다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 위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험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였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히브리서 2장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미지와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표류한 결과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고 말았고 실제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장 1절 상반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는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NIV 성경이나 또 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조금 이렇게 그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NIV 같은 경우는 give the more honest heed, 그래서 최상의 그 관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to what we heard, 그래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상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제가 기울일 수 있는 최상의 관심과 주의와 열정을 기울여 말씀을 준비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러한 말이 덧붙이지 않도록 저는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비극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가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주는데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여긴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태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들으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달고 거기서 지식을 더 넓히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주의와 관심과 열정을 여기에 쏟아붓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만일 더욱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며 또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와도 폭풍이 몰아와도 닻을 든든하게 내린 배는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견고히 붙들려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표류하여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닻을 든든하게 내려서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제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6월 달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실망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농부의 마음,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서도 참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지금 상황이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려우면 병원이라도 가고 약이라도 먹지만 지금 미국 상황은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함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견고하고 튼튼한 닻과 같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가 무인도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환난의 날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드는 진보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한 소망의 닻을 소유하여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동치 아니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우리를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속히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자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날마다 성경을 펼치며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종기와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곳 그곳에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또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